2장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인의 생명.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인의 실패의 체험. 우리가 각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마음이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생명에 대하여 소망이 충만했었습니다. 각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그때 이후로 모든 죄악이 다 우리 발밑에 밟혔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는 갓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이길 수 없을 만한 큰 시험은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만한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미래는 참으로 영광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처음으로 죄사함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고 하늘이 우리에게 매우 가까운 것 같았으며 또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것 같고 실패하는 날이 하루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좋은 상태는 오래가지 못했고 그러한 아름다운 소망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다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했던 죄들이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 이겼다고 생각했던 죄악들이 다시 돌아오며 한동안 당신을 찾지 않던 죄악들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또 당신의 오래된 성질과 교만과 질투가 다시 고개를 들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별로 유익이 되지 않고 기도도 했지만 전과 같은 친밀한 맛이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도 전과 같지 않고 사랑도 갈수록 식어갑니다. 분명하게 처리받은 일도 몇 가지 되기는 하지만 어떤 일들은 참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매일 당신에게는 승리의 노래보다는 패배의 노래가 많은 것 같고 승리보다는 실패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속에서 무언가 큰 결핍이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자신을 바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 또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이 그들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승리한 부분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는 있어도 실패한 부분은 알려주지 못합니다. 당신은 승리한 날들은 며칠 되지 않지만 실패한 날들은 너무도 많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매일 우리는 이렇게 근심스러운 날들을 지내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체험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해졌으므로 죄가 영원히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한 번 느낀 기쁨과 평강이 영원토록 지속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다시 찾아오고 시험이 다시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즐거울 때가 많지 않고 근심할 때가 더욱 많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러한 상태일 때 우리는 두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면으로는 시험과 교만과 질투와 성질이 돌아오고 또 한 면으로는 이러한 자신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돌아올 때 당신은 이것을 극복하여 밖으로 나타내지 않으려고 많은 힘을 들일 것입니다. 자신을 억제하는 일에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사람은 매일 실패, 성공, 범죄, 후회가 끝없이 반복되는 생활을 지내다가 결과적으로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자신의 죄를 억제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승리하는 생활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자신을 체념합니다. 낙심하거나 실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한 면에서 승리하지만 또 한 면에서는 실패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억누르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악이 잠시 멈춘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실패하게 되면 어찌할 방도가 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 그분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체험을 생각하셨겠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생활, 곧 한 번 성공하고 한 번 실패하며 오전에 성공하고 저녁에 실패하며 오전에 이기고 저녁에 실패하는 생활을 생각하신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우리가 거룩함과 공의로 그분을 섬기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죄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죄의 고통에서 구원하시지 못하고 다만 장래에 있을 영원한 죄의 고통에서만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 형제 자매들이여, 여기까지 말할 때 나는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지옥의 고통뿐 아니라 죄의 고통까지도 생각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의 형벌의 고통뿐 아니라 죄의 권세의 고통도 생각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 살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십자가에서 그분은 지옥의 고통을 돌아보셨을 뿐 아니라 죄의 고통도 돌아보셨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그분의 구속의 역사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위치와 근거를 예비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위치와 근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과 같은 생활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죄인들에게 전해줄 복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죄인들에게 전해줄 복음도 있으므로 할렐루야라고 말해야 합니다. 전에 십자가의 구원이 당신에게 전파되었듯이 오늘 그리스도인 죄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인 죄인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하신 생명.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우리의 체험이 어떤가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하신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명을 살아나타내야 합니까? 이것은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합니까? 이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결핍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에 대해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몇 군데 성경을 보기로 합시다. 죄들을 벗어난 생명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고 말합니다. 이번에 연대와 부평에 있는 몇몇 형제들은 나에게 과거에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으나 이제는 예수 내 구주라고 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분은 예수라 불리웁니까? 그 이유는 이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예수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했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가 되었고 당신이 죄사함을 얻은 것은 사실이며 또 이를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며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당신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는가에 있습니다. 당신의 옛 성질이 아직도 당신을 찾아오고 당신의 죄악이 아직도 당신을 묶고 당신의 생각이 여전히 전과 같이 당신에게 달라붙어 있고 당신이 전과 같이 자신을 위합니까? 아니면 당신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습니까? 내가 여러 차례 말한 구명대와 구명선의 비유를 오늘 한 번 더 사용하겠습니다. 바다 속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대를 던져줄 때 그 사람이 그 구명대를 붙잡으면 가라앉지는 않지만 물 속에서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가라앉지는 않지만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죽어있는 상태 같지도 않고 살아있는 상태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구명선은 이렇지 않습니다. 구명선을 사용할 때는 바다 속에 빠진 사람을 배 안으로 구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하는 방법은 구명대의 방법이 아니라 구명선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죽어가는 상황도 아닌, 그렇다고 완전히 살아난 상황도 아닌 그 중간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 중에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미 믿었지만 아직 죄에서 나오지 못하고 죄 중에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체험이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분이 무슨 일들을 하셨다고 말합니까? 다음을 계속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받는 생명임.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으니 라고 말하고, 74절과 75절에서는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그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뿔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의 뿔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고 또 어떤 단계까지 우리를 구원하였습니까? 그분은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출하신 후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을 요구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후 다만 우리가 성결과 의로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다만 이것뿐입니까? 만일 이런 것에 불과했다면 우리는 다만 때때로 의와 성결로 그분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활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한 성결과 의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토록 성결과 의로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너무나 부끄럽게도 우리는 이 모든 날들 동안 성결과 의로 그분을 섬기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성경 말씀이 틀리지 않다면 당신의 체험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성경 말씀이 잘못되었다면 당신의 체험은 옳은 것입니다. 과거의 나는 성경에서 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자주 생각해왔습니다. 성경에 따른다면 무릇 주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은 마땅히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만일 성경이 잘못되었다면 당신의 체험이 옳은 것이고 성경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당신의 체험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완전히 만족하는 생명임.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는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은 그분이 주는 물이 그분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낯선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만일 당신이 믿는다면 곧 생수를 얻을 것이며 이 생수가 당신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목마름이란 무엇입니까? 목마름은 충분히 만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불만이 해소되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만족하는 것임을 인해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다만 갈증이 해소되는 정도로 만족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에게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히 만족해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당신이 도시의 대로를 지나갈 때 목마르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커다란 백화점 앞을 지나갈 때 목마르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이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는 저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목마름이 아닙니까? 당신의 동급생이나 동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며 목마르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그러한 것들을 갖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이러한 생명이지만 우리의 체험은 이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일들과 다른 것들이 있어야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틀렸는가? 아니면 우리의 체험이 잘못되었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것입니다. 주님은 부도 수표를 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과거 우리 체험은 한 찬송가에서 말했듯이 절반의 구원이었습니다. 주님은 믿는 사람이 왜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 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속에 새로운 요구와 만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1장 75절에서 제사장 사가랴가 말한 것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 살며 성결과 의로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매 시간 솟아나서 다른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샘물이 있습니까? 중국의 무위,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계시면 만족함으로 무구, 즉 더 이상 구할 것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으로 만족합니까? 당신은 참으로 주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까? 만일 당신이 만족하지 않다면 당신의 생활은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영향력이 충만한 생명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는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고 말합니다. 누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까? 특별한 그리스도인이나 사도가 아니오,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 곧 당신과 나처럼 일반적인 믿는 이들입니다. 당신과 나 같은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과 나를 접할 때 만족을 얻고 목마름이 그치게 됩니다. 나에게 한 친구가 있는데 당신은 그녀를 만날 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속되고 야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탐내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당신이 어떤 일에 대해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다 합시다. 그녀를 일단 접하면 당신은 주님이 이미 충분히 당신을 만족해 하셨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당신이 어떤 일에 대해 만족스러워한다 합시다. 당신이 그녀를 접하면 당신은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체험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말한 것은 특별한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체험이 아니라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체험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사람들이 당신을 접할 때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고 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목마르다고 합니까? 가령 형제들이 와서 고통에 대해 불평하면 나도 고통스러운 것을 불평하고 당신도 나도 다 근심을 이야기하며 다 실패한 것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우리는 다 생수의 강이 아니라 메마른 사막입니다. 심지어 당신은 다른 사람의 풀을 말려 죽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태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틀리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잘못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죄의 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생명임. 사도행전 3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전 행각에서 전한 메시지도 역시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성취하신 일도 바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체험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자신이 알고 있는 죄들을 마땅히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들을 이기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주님을 힘입어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우리를 따라다니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러한 죄들을 모두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표준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어쩌다 가끔 죄를 범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 가끔 이김을 체험합니다. 우리의 체험은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주 예수를 믿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를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죄에 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음 구절에서 대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바꿔 말하면 침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침례받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일상생활입니다. 침례받은 사람은 모든 행동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고 침례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다 침례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체험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입니다. 고 말합니다. 나는 이 구절을 매우 귀히 여깁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어떤 사람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까? 앤드루 머리뿐입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뿐입니까? 아니면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이들 가운데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우리 가운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의 앞부분에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함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이기는 것이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체험이 아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이기는 것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체험인 것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 은혜 아래 있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나는 각 구원받았을 때 이 구절을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많은 승리를 체험했고 여러 가지 죄들을 이겼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롭게 대하셨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가지 죄가 나를 주관했었습니다. 실제로 몇 가지 죄들이 늘 다시금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죄들을 이겼지만 여전히 몇 가지 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형제를 만난 체험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어떤 형제를 만나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잠시 후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사오고 나오다가 또 그 형제를 만나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 나왔는데 또 그 형제를 만나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다른 길로 가다가 또 그와 마주쳐 고개로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그날 나는 연이어 다섯 번이나 그와 마주쳤고 다섯 번이나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우리가 죄와 마주치는 것도 그 형제와 마주쳤던 것과 같습니다. 마치 죄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와 마주치고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질이 계속 따라다니고 어떤 사람은 교만이, 어떤 이는 질투가 계속 따라다니며 어떤 이는 게으름이, 어떤 이는 거짓말이 계속 따라다니고 어떤 이는 인색함이, 어떤 이는 비열함이 계속 따라다니며 어떤 이는 이기주의가 계속 따라다니고 어떤 이는 더러운 생각이, 어떤 이는 더러운 정욕이 계속 그를 따라다닙니다. 아무튼 개개인마다 계속 따라다니는 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나 개인에게는 계속 나를 따라다닌 몇 가지 죄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죄가 나를 주관했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당신은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한다고 하셨으므로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내게 있음을 시인할 따름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만일 당신의 생활이 실패의 생활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아직도 죄가 당신을 주관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정죄에 대해 이미 수차 말한 바 있습니다. 20년 전 고대 사본을 발굴했던 사람은 이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의미이고 또 하나는 법률적인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 따르면 무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능함이 없나니. 형제 자매들이여, 이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 구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웨슬레만을 위한 것입니까? 마르틴 루터만을 위한 것입니까? 허드슨 테일러만을 위한 것입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능함이 없나니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며 이들에게는 더 이상 무능함이 없습니다. 2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한 번 말하고 심지어 100번 말하 해도 다시 말하고 싶은 것은 곧 특별한 그리스도인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무능함이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에 따르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며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함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능하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결심한 후에 불안 결심을 다시 무너뜨리는 것의 연속입니다. 뭔가를 계속 결심하지만 다시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무능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일이 계속하여 반복되는 것입니다. 법은 어떤 장소, 어떤 상태에서든 똑같은 한 가지 방법에 대해 동일한 결과를 갖습니다. 법은 바로 항상 있는 어떤 현상이고 일정한 성향이며 항상 반복되는 어떤 상태입니다. 예컨대 땅의 중심에는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당신이 어떤 물체를 공중에 던지면 그 물체는 중력 때문에 항상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 중력이 하나의 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화를 내는 것이 하나의 법입니다. 한두 번은 참고 세 번째는 약간 꿈틀대다가 네 번째는 크게 성질을 내게 됩니다. 이 형제와 부딪혀 보아도 이러하고 저 형제와 부딪혀 보아도 이러합니다. 처음에는 참을 수 있어도 후에는 폭발해버립니다. 매번 시험받을 때마다 결과는 항상 이렇습니다. 많은 때 교만도 이와 같습니다. 남이 당신에게 한마디 칭찬할 때에는 당신의 마음이 아직 움직이지 않아도 두 마디 칭찬하게 되면 당신의 얼굴은 빛나는 것 같습니다. 무릇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곧 법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하나의 법이 되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는 좋아하다가 어떤 일만 부딪히면 화를 내게 됩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길 수 있지만 어떤 것만 부딪히면 죄가 꿈틀거립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특별한 그리스도인만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후로 더 이상 무능하지 않고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위의 성경 구절들은 모두 사실이지 요구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이러한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 일치되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모든 환경을 이긴 생명임.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고 말하고 37절에서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고 말합니다. 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이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기십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이나 칼은 고사하고 남이 약간 좋지 않은 얼굴색만 비치어도 즉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승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체험이지만 패배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른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넉넉히 이겨야 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막론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이길 뿐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미친 사람들로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우리는 미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개의치 않고 다 넉넉히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체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체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은 어떠합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런 체험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생활을 체험하는 길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환난이 오기도 전에 미리 소리를 지르며 인내해야 한다. 지금 나는 고난을 받고 있다. 고 말합니다. 우리가 길을 발견한다면 이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때로 승리하고 때로 실패하는 것이 아니며 오전에 실패했다가 오후에 승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항상 이기는 생활입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어떤 시험을 받았는데 시험을 이겼다면 밤에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기지 못한 것이 기이한 일이 되어야 하고 당신이 이긴 것은 일반적이며 자주 있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생명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에베소서 2장 10절이 8절과 9절에 뒤이은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 9절에서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10절에서는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바로서 우리로 선한 일을 하도록 곧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바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체험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로 선을 행할 수 있게 하려 하심입니다.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선을 행합니까? 아니면 선을 행하면서 항상 원망합니까? 예를 들어 당신이 바닥을 닦고 있다 합시다. 당신은 한 면으로 바닥을 닦으면서 또 한 면으로는 왜 우리 한두 사람만 닦고 다른 사람은 닦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런 생각은 교만이 아니라면 원망일 것입니다. 이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선을 행할 줄 알며 인색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이기적이지 않고 남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으며 무엇이든지 기꺼이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만일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만 선을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애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행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충만한 생명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정하신 생명입니다.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 사람은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무릇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빛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을 따름입니다. 빛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온전히 거룩해 된 생명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는 이들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한 것은 온전히 거룩해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수 있고 온전히 흠이 없게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말한 것들은 다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능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죄를 이기고 죄의 얽매임을 받지 않으며 죄를 발밑에 밟을 수 있고 하나님과 간격 없는 교통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체험할 필요성.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의 체험은 어떠합니까? 만일 당신의 체험이 성경과 다르다면 당신은 아직 완전한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소식을 알려주겠습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께서 성취하신 것은 당신을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죄의 고통에서도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완전한 구원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초보적인 구원을 얻게 할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 승리하게 합니다. 승리란 무엇입니까? 승리는 우리가 구원을 체험하는 면에 있어서 추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을 때 약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표류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대신에 우리가 완전한 해방을 체험하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었을 때 완전하게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보충 수업이 필요합니다. 즉, 과거에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을 보충해주는 이기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의 구원이 다만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후 통회하는 것을 반복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범죄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에 묶였습니다. 이제 이미 구원받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죄에 묶여 있단 말입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다스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가 다스려야 한단 말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완전히 상반됩니다. 우리는 죄가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과 상반된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기질적인 죄든지, 연약함에 속한 것이든지, 몸과 관련된 죄이든지, 생각에서 지은 죄이든지, 죄는 항상 죄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립시다. 주여, 당신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성취하신 것은 나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구원의 체험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만일 우리의 체험이 성경에서 말한 것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사 우리 자신을 드러내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들은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일들을 성취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신 것이 당신을 다만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거짓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억누를 수 있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승리가 죄를 완전히 부서뜨립니다. 할렐루야! 죄가 이미 주님의 발 밑에 짓밟혔습니다. 오,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을 체험하지 못하고 죄를 짓밟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